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오전에 저희가 그 샤머니즘에게 먹혀버린 고등 종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봤는데, 우리 모든 인간들에겐 신인식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꽉 채워졌던 그러한 인간의 마음 속에서 어느 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쑥 빠져나가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공허라는 것이 이제 생겨요. 그걸 뭐 파스칼 같은 사람은 심심함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뭐 밀란 쿤데라 같은 사람은 권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공허감이 있어요. 그래서 만족이 없죠.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뭐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자리, 그로부터 겪는 공허나 심심함이나 권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밑바닥이 없는 갱,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표현으로도 하죠. 그게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나가버린 그 상태에서 계속 만족함이 없이 공허감을 느끼고 심심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인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 자리를 자꾸 매력있고 달콤한 것으로 세상의 당근으로 메꿔주는 그런 마귀에게 속아서, 아, 이건 그냥 일시적인 기분이고 감정일 뿐이지, 그냥 뭐 이렇게들 다 사는 거지, 뭐 이러고들 이제 사는 거죠. 사실은 그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 무저갱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쑥 빠져나가니까, 하나님이 쑥 빠져나가니까 인간들이 무언가로 자꾸 거길 채우려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종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정체가 이제 샤머니즘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역사 속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떤 알지 못하는 절대자에게 얻어내기 위해서. 왜? 내 안에 신인식은 있으니까. 신인식은 있기 때문에 무언가 어떤 절대자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누군진 모르겠어요. 나 여기 있는 건 아는데 너 거기 있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절대자에게 무언가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나는 몰라요. 나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한 중재자를 세우죠. 그 중재자를 우리가 샤먼이라고 하고, 그 샤먼은 한국말로 바꾸면 무당입니다. 그 무당을 가운데 세워놓고 무당에게 일단 부탁을 하고, 너 네가 친한 그 신에게 내가 원하는 걸 좀 얻어내서 나에게 좀 전달해다오, 이런 식의 이제 종교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선 샤먼은 자기가 아는 그 절대자에게 부탁을 해서, 치성을 들여서 부탁을 해서 그 자기에게 부탁을 한 자가 요구한 걸 얻어내어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종교가 변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등 종교까지도. 그래서 원래 종교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아침 시간에 살펴본 건 불교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불교는 우리가 원하는 걸 부처에게 빌어서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부처가 되는 게 불교라 그랬죠. 그런데 그 불교가 샤머니즘에게 먹힘으로 말미암아 불교가 절에 가서 뭔가를 빌어서, 저도 한 3,000배를 해봤거든요. 옛날에 성철 스님을 만나러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3,000배를 해야 만나주세요. 그래서 합천해인사에 계실 때 제가 한번 만나러 갔는데 그 암자에 계신데, 3,000배를 제가 거기서 대학교 때였거든요 하고 암자로 올려가려고 발을 떼는데 이 발이 안 떨어져요. 얼마나 힘이 든지. 제가 그때도 거의 한 250파운드 정도를 벤치프레스를 들었던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3,000배를 하고 나니까 다리가 후들거려갖고요 계단 하나를 못 내려가겠어요. 근데 어머니들이요, 애들 대학교, 좋은 대학교 붙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만 배씩 합니다. 엄마들이. 그래서 지금 전부 관절염 걸린 거예요, 엄마들. 지금. 그게 어머니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절에 가서 그렇게 뭔가를 빌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불교는 없어요. 그런 불교는 없어요. 근데 불교가 그렇게 지금 변화되어서 불교가 아닌 이상한 불교가 무당 잡교가 되어서 그냥 불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근데 유교도 경전이 있죠. 그죠? 이 공자 맹자의 이 유교도 원래가 충효, 그러니까 인이 예지신, 이것의 부족으로 인류는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고해를 걷는 것이다. 고해의 바다를 걷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이 예지신 충효를 회복하여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행복하게 살자. 이게 유교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 내가 살아생전 부모에게 효도 못한 것을 돌아가신 부모에게까지도 효도를 하고 돌아가신 임금에게까지 충성을 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는 게 제사거든요. 그런데 이 유교가 샤머니즘에게 먹혀버리면요, 제사 행위가 복을 받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조상신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는데 왜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생겼냐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팽배했던 그들의 사고가 뭐였냐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조상신이 전 가족을 해코지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예수를 믿는 다른 가족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요놈만 없어지면 우리 가정의 제사가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 이 전 가족이 이에 하나 희생을 해서 그 조상들의 해코지에서 벗어나자. 이런 의도에서 많은 이 고발이 있어서, 가족들로부터 고발이 있어가지고 순교자가 그렇게 많이 생겼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유교가요, 제사를 드려서 조상신에게 뭔가, 이 치성을 드려가지고 내가 조상신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고 보호를 받는 이상한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가 샤머니즘에게 먹히고 난 이후에는요, 그 유학을 공부한 선비들이 명당 자리가 생기면은요, 아버지의 그 시신이 뭐 너덜너덜 걸레 조각이 되던 말던 생기는 족족 옮겨요. 후손들이 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엔 뼈도 잊어버리고 막 그래서 너덜너덜. 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건 괜찮아. 우리가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무슨 충효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복받는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샤머니즘에게 먹히면은. 그러면 기독교가 샤머니즘에게 먹히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가 아침에 살펴봤어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흙인 내가.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흙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흙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뀐 거고, 그게 같이 사람과 흙이라는 그 개념이 함께 들어있는 단어가 아담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을 대표하는 거고,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흙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담고 있는 이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아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아담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흙이 되어야 돼요. 흙이 살아있는 흙은 없죠. 더스트, 먼지는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게 먼지, 티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진 그런 흙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화 같은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진흙을 막 이렇게 이겨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숨을 훅 불어넣었더니 그게 사람이 되고 이렇게들 자꾸들 생각하시는데, 그런 이소비아기의 수준에서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티끌이에요. 왜 티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존재는 신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먼지일 뿐이다. 이것, 이 구조. 하나님은 통치자,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부여받아야 하는 요 구조. 요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티끌이 되는 거예요. 죽은 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요 자리를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벗어나 버렸잖아요. 요걸 타락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음이어야 되는 자가 있음의 자리를 자꾸 올라가서 하나님 흉내를 내는 그 상태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다들 우기지만 우리는 전부 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요. 모든 인간이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실체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초월을 딱 끊어버린 그 상태가 지옥이라 그랬죠. 하늘의 초월, 그 하늘의 풍요를 계속 공급받아 비로소 존재해야 하는 피조물이 하늘의 초월로부터 단절이 되어 땅에 갇혀버린 그 상태를 우리가 지옥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그걸 깨닫고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흙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 흉내를 내고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하여 열심히 가는 이게 옳은 삶인 줄 알고 가는 이게 아니었구나. 원래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쫓아가는 게 바로 피조물 된 성도의 삶이 맞구나. 이걸 깨닫고 가는 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에 내포적 대신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품어 안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버리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죽음이 전가되어버린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율법을 다 지켜버리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형 명절이 됐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폼나게 기적 좀 일으켜봐. 일을 하려면 좀 그렇게 폼나게 해야지 했을 때 예수님이 안 간다 그러죠. 그리고는 몰래 올라가시죠. 초막절날. 왜 올라가세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율법을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지켜서 다 지켜서 우리에게 전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시는 거예요. 성인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아담도 성인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아기한테 아이고 인간이 독초하는 게 옳지 못하니까 마누라 하나 만들어주자 이럴 일 없잖아요. 아담은 성인으로 지어졌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구의 나이가 뭐 몇억 년이다 몇백만 년. 예, 아담이 성인으로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성인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과학 앞에서 인간은 참 너무 무력해지는데 아니에요. 그 과학을 넘어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과학을 보면 과학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자리에 과학자들 계시면 용서하세요. 근데 사실인 걸 어떡해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갭을 메우시는 분으로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알아서 그 예수님 꼭 붙드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샤머니즘에게 먹히면 기독교에도 샤먼이 등장하는데 그게 목사입니다. 아세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목사를 무당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조금 친해 보이는 목사를 샤먼으로 세워놓고요. 이 악당들이 목사한테 뭔가를 부탁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상한 종교로 기독교를 변질시켜버렸어요. 인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개업식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업을 주셨고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주시는 것이므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맞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업을 주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 맞죠? 우리는 그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실제화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직업은 다 성직이에요. 목회자만 성직자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성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난 집에서 노는데요. 아까 우리 권사님들처럼 난 집에 있는데 그게 성직이에요. 누가 설거지하고 밥하는 그 일을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일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게 없이 어떻게 과정이 돌아가고 그게 없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요?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모든 게 다 성직이에요. 근데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향상이 되고 변화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꼭 붙드는 자로 변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업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게 맞죠. 예배하는 게 맞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제가 또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리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의도로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 드린 거라면 내가 가게 쫄딱 망했을 때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내가 예배 그 가게를 하다가 쫄딱 망해서 아 인간이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재화나 그런 소유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들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릴 수 있고 그런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어 Union Christ 연합이 되어 비로소 그 예수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을 받는 거구나를 배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가게 문 닫으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죠. 근데 저는 여태까지 가게 망했다고 예배 드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면 개업할 때 예배 드렸던 그 의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추적해보자 말이야. 왜 데려다가 목사님 데려다가 예배 드린 거예요? 목사님 돼지머리 만든 거예요. 코에다가 돈만 안 꽂은 거지 고사 지낸 거죠 그거요. 내가 지금 이 생업의 현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조금 친해 보이는 당신 와서 잡기들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기도해서 이거 좀 잘 되게 해달라는 의도로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그 무당 구타인 겁니다. 그런 기독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샤머니즘에게 먹힌 거예요. 여러분 수험생들 시험 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연필에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요. 굴리는 족족 정답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도둑놈이죠. 어떤 아버지가 자녀의 그런 기도를 듣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도박장에 맨날 가갖고 야 나는 정말 이 불안당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땀 한번 안 흘리고 이렇게 불안당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냥 도박하는 족족 이 잭팟이 터져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재화 다 얻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도박장에 맨날 가 있는 그 아이 어떤 부모가 그 아이를 옳게 보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그렇게 성숙시켜 갈까요? 남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죽어라고 노력의 대가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나는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공부 좀 덜 해도 나는 얼마든지 운 좋아서 하나님이 도와서 서울대 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건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큰 대형 교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식새끼는 집에서 자고 있고 엄마가 맨날 새벽기도 나와서 여기다 이따가는 명찰을 걸고요. 그걸 이름을 그렇게 크게 써야 하나님이 보시나 봐요. 하나님 노안이 오셨는지. TV에서 보셨어요? 명찰 이만하게 달고 아들 이름 딸 이름을 이만하게 달고 엄마가 100일 200일 새벽기도를 하는데 자식놈은 자고 있어요 집에서. 그 시간에 자식을 깨워서 엄마가 붙어 앉아서 공부를 시켜야죠. 서울대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면. 근데 자식은 라면 끓여먹고 자고 있는데 엄마가 맨날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이상한 종교로 기독교를 오도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당 잡교가 된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머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우리가 그냥 매달리면 무조건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무골 호인으로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 티끌입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가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신을 조작해 놓고 그 조작된 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도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흔하늘과 헌 땅, 여기 아니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거기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요. 우리는 전부 그 죽음은, 질병은 나와 아무 무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사고를 당할지 모르고,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올지 몰라요. 그게 그 사람의 종말이거든요. 사람이요, 시간을 떠나가는, 시간에서 확 떠나가게 되는 그 상태가 종말이에요. 시간 밖의 영역은 뭐라 그랬어요? 영원이에요. 영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영역이거든요. 영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이니까. 거기는 기다림이 없어요. 시간 밖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만 기다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서 사람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 이런 걸 볼 때는 아, 이렇게 순서대로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죽고 무덤 안에 갇혀 있다가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부활하게 되고 이런 순서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게 영원 속으로 튀어져 나가게 되면은 거긴 기다림이 없는 곳이거든요. 여러분은 거기서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는. 영원은요, 이미 완료되어 있는 현실이에요. 거긴 영원한 현재밖에 없단 말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돌아가시는 우리 장로님들 병문안 가서 임종 직전에 그래요. 장로님, 예수 잘 믿다 가시는 거니까 장로님 이제 곧 천국 가실 거예요. 가면은 저 있는지 꼭 좀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영원은 기다림이 없는 곳이에요. 완료되어 있는 묵시가 이 시간 속에 확 펼쳐져서 가시적으로 순서를 갖고 이렇게 드러나는 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똘똘똘똘 말면 이게 완료되어 있는 묵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를 이 땅 속에서 지상에서 확 펼치면 이게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predestination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할 일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 이런 숙명론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이미 영원 속에서 완료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predestination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 과거로 이야기한다고요. 언제 우리가 거기 앉아있어요? 영원 속에서는 근데 그게 완료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완료되어 있는 묵시가 이렇게 확 펼쳐져서 지금 역사로 이 세상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완료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속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는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를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묵시가 이렇게 확 펼쳐진 거니까. 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원 속에 우리가 이제 딱 이 시간 속에서 튕겨져 나가게 되면은 이제 영원 속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되는데 그 천국과 지옥이 갈릴 때에 내가 어디에 갈 것인가 이걸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인가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 신자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는가 이걸 처절하게 고민하면서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가끔 내가 이해가 되어져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자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나요? 하면서 통곡을 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데 저마다 자기의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는데 하나님을 이용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럼 그냥 무당 잡교라고 하는 거예요. 비빔밥 종교라 그러죠. 저 안메가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빔밥 종교예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이뭐 먹거리는 먹거리가 있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비벼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그 완료된 하나님 나라,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의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곧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잘 그려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죠. 2장 4절이 하나님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예요. 그게 같은 단어들이거든요. 그런 히브리 문학의 특징 중에 같은 단어들이 쫙 배열이 돼 있고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샌드위치 구조,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 인클루지오 구조가 뭐냐면은 요 가운데 있는 속이 양쪽을 설명해 주거나 양쪽에 있는 샌드위치 빵이 가운데 있는 속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히브리 문학의 기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천지 창조의 대략, 하나님 천지 창조의 목적은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것이다가 창세기 1장 1절과 2장 4절이 그 사이가 다 담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창조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제가 아침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창조가 어디로 완료가 돼요? 안식일에서 완료가 되죠. 안식에서. 근데 그 안식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그리고는 어떤 명령을 주세요. 너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내말 들어야 살아예요. 선악과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과일이 아니라 그 율법이에요, 그게. 너는 내말 들어야 살아. 이게 선악과 먹지 말아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비로소 존재일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너는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그때 너는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거란다. 요게 선악과 먹지 말아라예요. 그리고 그러한 나에게 순종하는 네가 대장이 되어서 다스리고 정복하여 그들을 나에게 데리고 와서 네가 순종할 때 같이 엎드려라. 요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안식일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베스 안식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원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완료하시고 제자리에 앉으시다. 이게 사베스예요. 히브리어 사베스. 제자리에 앉다. 하나님이 제자리에 앉고 피조물은 다스리고 정복하여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상태. 이걸 안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대접을 받는 게 안식이고 피조물은 인간은 특히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빙그르시오니 티끌이오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겠습니다. 이 자리로 내려가는 걸 인간의 안식이라 그래요. 인간의 안식은 자기가 계획 세워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막 얻어내요. 야, 내가 원하는 거다 가졌으니까 나 이제 편안해. 이게 안식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져서 빈 그릇이 되는 걸 인간의 안식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야망과 욕심 이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야, 어떻게 그게 안식이냐? 자존심 상하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그 자존심을 채워주겠다고 긍정의 힘이니 뭐 이런 헛소리들 해가면서 니들 꿈과 야망을 성취하라고 부추겨줘요.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막 안수해주고 막 이러는 거죠.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그 기독교 아닙니다. 그게 샤머니즘에게 먹힌 엉터리 무당 잡교인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가 전부 샤머니즘에게 먹혀서 그냥 무당 잡교가 됐어요. 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재현하며 사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을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성도는 죽음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은 바벨론 성 길가에서 세상에게 맞아 죽습니다. 두 증인이 맞아 죽죠. 바벨론에서. 교회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증인이 바벨론 성에서 맞아 죽어요. 복음에 의해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세상에서 살면요, 세상이 굉장히 존경해 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게 되면 세상이 너희들을 반드시 미워하고 핍박할 것인데 세상이 너희들을 그렇게 공격할 때 당황하지 말아라.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하기 때문에 니들이 예수를 전하게 되면, 나를 전하게 되면 세상이 당연히 너희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하고 너무 친하죠. 아니요,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그거는 욕먹어서 싼짓을 해서 욕먹는 거지 성도로서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파렴치한 일들을 해서 당연히 먹는 욕이지 성도로서 먹는 욕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로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 추악하게 살아서 욕을 먹어요.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기도 제목이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저희 LA에서는요, 하도 교회들의 문제가 많으니까 밥 먹다 보면 옆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소주 한잔 하면서, 야, 오늘 또 신문 1면에 암흑의 교회 또 나왔더라. 야, 우리 밥 먹고 기도해 주자. 농담 삼아 이래요. 이게 뭡니까? 아니, 밥 먹고 기도해 주자. 교회를 위해서. 세상이요. 얘들 또 뭐 하는 짓이냐? 이러고 앉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우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한다라는 그 말을 좀 가슴 깊이 좀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도로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과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순종하여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하늘의 것, 생명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져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걸 반사적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 발산적인 영광, 독사가 마구 부어지면 그 영광을 받은 존재들에게서 그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흘러넘치는 걸 반사적 영광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게 이자에게 누려지는 것을 천국이라 그래요. 우리께 비워지고 하나님께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 그래서 가끔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런 일을 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보람되고 기쁜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저희가 8년째 지금 할빈에 그 조선조 학교에 단기 선교를 가고 있는데, 그 아주 시골에 있는 조선조 학교 같은 데는 굉장히 열악해요, 환경이요. 그래서 가면은 뭐 화장실에 문도 없고, 문이 없는 건 둘째치고 어떻게 이렇게 길게 홈을 파놓고 그냥 차례차례 앉아갖고 그렇게 용변을 봐야 되고, 애들 기숙사에서 자면요, 이게 축축하고 곰팡이가 슬어서 정말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데서 잠을 자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같이 가면 화장실을 거의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리고 그 시골에서는 손님들이 오시면은 뭐 굉장히 크게 이제 대접을 해주는 게, 개를 한 마리 잡아서 삶아서 며칠을 구워가지고 그걸 이제 한 그릇씩 이렇게 떠주시는데, 저는 체질적으로 잘 못 먹어요. 예전에 한번 먹었다가 이 뒷목이 땡겨서 한의원에 갔더니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가 크리스찬인 걸 모르니까 18살 미만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거기는 이제 사법 처리가 되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못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런 보신탕을 한 사발씩 주고 그 독한 중국 소주를 한 병을 이만한 걸 옆에다 놓고 계속 따라주세요. 선생님 잘 오셨어요 이러면서 고생 많다고. 근데 그걸 떠먹는데 어금니가 이만한 게 하나가 거기 뚝 들어가 있는 거야. 개 어금니가 그거 없어도 못 먹는데 그걸 하나 일단 딱 보고 나니까 이게 도저히 그 다음 숟가락을 못 뜨겠는 거죠. 그래서 잠깐 나와서 바람을 쐬고 와서 다시 먹겠다고 부엌을 통해서 나가는데 부엌의 가마솥에 개 해골이 이만한 게 딱 버티고 있는 거죠. 머리까지 다 통째로 삶아가지고. 그런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고 싶다고, 또 가고 싶다고, 또 가고 싶다고 계속 왜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맛을 조금씩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워지고 희생되는데 너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뭔가가 있지 않니? 이런 것들이요. 그걸 뭐 24시간 1년 365일 하라고 그러면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끔씩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나올 때 하나님의 것이 누려지는 거예요, 나한테. 네, 그때 아, 이런 게 영원히 억만배 곱해진 이런 기쁨이 영원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내가 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이 채워져서 그렇게 우리가 비로소 존재하고 행복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걸 경험하게 해주는 게 신앙생활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형으로 이렇게 잠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의 순서 보세요. 요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죠. 이건 전통입니다. 그래서 꼭 그대로 안 해도 돼요. 존 켈빈이 개혁교회의 예배 순서를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자꾸 지금 뭐 붙이고 빼고 뭐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배 순서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배의 부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도는, 피조물은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저는 이런 티끌 같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제가 관계가 있는 자가 되었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들아 하나님 나라와 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내 백성이 됐는지 알려줄게. 이게 설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걸 듣고 피조물들이 아 그렇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찬양하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게 정복당하지 않고요. 돈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세상의 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힘의 원리를 대표하는 재화가 돈이잖아요. 예? 그 세상의 힘을 축약하고 축약해서 이렇게 꽁꽁 이렇게 축약해서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게 돈이거든요. 그 돈을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이 돈을 여기에 정복당하지 않고 내가 이걸 정복하여 하나님 앞에 버립니다가 헌금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정복시킵니다라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꼭 무슨 보람있게 가치있게 안 쓰여도 돼요. 이건 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나의 옛사람과 함께 이건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버려짐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복 있는 자다. 이게 축도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바로 이런 걸 맛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를 경험하면서 이걸 계속 충전하며 사는 게 교회 예배여야 돼요. 근데 그냥 여기 와서 시기, 질투, 쌈박질 이런 것만 보고 가니까 막 오기가 싫은 거야. 교회의 존재 목적도 모르니까요, 우리가요. 자, 그게 우리 성도의 목적지라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성경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요.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 뭐 어떻게 하면 크레딧 카드를 잘 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삶을 운영할 수 있는가? 리그 워런의 설교가 전부 요즘 이런 설교인데 여러분 설교는 그런 거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훌륭한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이 재산 불려주는 그 상담하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 찾아가세요. 왜 교회에 와서 그런 걸 들으려고 그러세요? 교회에 와서는 예수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는데 오레곤에 갔더니요 그 작은 교회의 맨 뒤에 벽에다가 그 교회 교인들이 글자를 새겨놨는데 뭘 새겨놨냐면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구절을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강대성에 선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 딴 얘기하지 말고 예수 얘기만 해. 이 얘기예요. 교인들이 그걸 써놨어요. 뒤에다가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예수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지 거기에서 야 그래 열심히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되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던 분 계시죠? 농사 짓던 분 밭에 갔더니 밭이 막 가시와 엉겅퀴 돌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옛날에는요 이 유대인들의 밭은 안식년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안식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밭이 아주 휴경기의 땅은 못 쓰게 되거든요. 그때 그런 밭을 모형으로 하여 지금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못 쓰는 밭 거기에 가서 야 바사 내가 너한테 씨를 뿌리려고 그러는데 넌 도저히 지금 이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구나. 너 내일까지 좋은 밭으로 변해 있어야 돼. 열심히 갈아엎어, 알았지? 내일 다시 올게. 이건 말 돼야 안 돼요. 근데 왜 강대상에서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반응을 못 해요. 좋은 밭이 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실제로 안 된다는 거 알면서 밭이 어떻게 자기를 갈아엎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세요. 뇌를 교회 올 때만 뇌를 그냥 집에다 두고 오세요. 왜? 딴 데 가서는 그렇게 머리들을 잘 쓰시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베레아 사람들처럼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진짜 저분이 이야기한 게 맞나? 하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요. 만약에 아닌데 그냥 내가 아멘으로 받아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냔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모든 인간이라는 밭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볼까요? 3장 10절 한번 보세요. 혹시 제가 그 파워포인트 보낸 거 돼 있나요? 네,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의 모습이에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능함과 무력함의 밭에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돌과 가시떨기를 부수고 찢어 발기고 그 밭이 씨에 의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밭이 변하는 게 아니라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밭에 불과한 어떤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라, 후손, 씨, 씨앗 같은 단어예요. 전부 다. 그 후손, 제라, 씨가 떨어져서 말씀이라는 그 씨가 떨어져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골수까지 찢어 쪼개요. 그 밭을 옥토로 만들어 구원해내는 걸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 좋은 밭 안 되면 내 씨 안 뿌릴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좋은 밭으로 갈아 엎어놓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씨 뿌려도 절대로 열매 못 맺는다?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밭이에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이따 증거 대드릴게요. 예수 40년, 50년 믿은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밭이 되셨는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추측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떨어져 이들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보상이 요구되지 않은 채 거저 쏟아 부어지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grace, 은혜.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 구원받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더니,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밭이더니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바로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요 씨에 관한 이야기는요, 그 씨, 그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밭에 뿌려지는 씨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그 제라, 씨.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그 씨가 바로 예수다라고 확인 도장을 찍어주죠.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그 불가능의 밭에 예수라는 씨가 떨어져서 새로운 창조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완성이 되는 구속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좋은 밭이 되자, 여기에서 끝내시면 안 돼요. 좋은 밭이 되자는 바로 알메니언주의적 해석이거든요. 이 알메니언주의는 기독교 복음과 정통으로 반대되는 거예요. 그건 이단으로 이미 기독교 역사에서 정죄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그 알메니언주의가 교회 안에 아주 팽배하게 퍼져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 예수라는 씨가 없으면 우리는 돌짝밭, 길가밭으로 그냥 죽을 뻔했구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3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를 단 하나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비유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 못하면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비유의 이야기를 너희가 단 한 가지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게 된 문맥상의 배경을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날까지 설명해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오늘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단어나 문장 그거 끄집어내서 오늘은 요거를 하루에 나의 모토로 삼아 살자. 이건 아니에요. 그건 토종 비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체 문맥 속에서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어떻게 예수가 도출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은 문맥을 봐야 돼요. 전후 문맥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공관복음서에 공이 다 등장하는 비유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고륙이냐라는 이런 다소 무례한 이런 발언을 한 그 에피소드 바로 뒤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고륙이냐라는 질문 다음에 이 비유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냐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은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하는 장면에 새 복음서 공이 수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배경이 설정이 되고 있어요. 수많은 큰 무리가 찾았다. 몇 군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마태복음 13장 2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요게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떨어지는 배경이란 말이에요. 큰 무리. 성경은 1.1획도 그냥 허투루 기록된 게 없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배경들이 설정이 돼야 되는지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이 인류를 어떻게 몰아가고 있냐면 사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골프, 도박, 테레비, 드라마 이런 거 너무 재밌는 걸 만들어 놔서 생각을 못하게 사유의 종말을 구해버린 게 이 시대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의 내용을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해주세요. 큰 무리들에게 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는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주님?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지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꼭 이렇게 해설이 필요한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라고 제자들이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거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경 해석이 누구에게는 허락되고 누구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러셀이나 간디 같은 사람,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던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를 못한 게 바로 요 이해를 못하도록 유기된 사람에 그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으로 자꾸 전하세요. 그리고 행동도 알아듣지 못하는 행동을 하세요. 랍비로 오신 분이 창녀들과 소주를 마시질 않나? 죄인들과 세리들을 모아놓고 늘 밥을 먹질 않나? 그래서 별명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만 하시냐고요. 왜 꼭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왜 꼭 안식일에 밀을 비벼 먹냐고요.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니들 못 알아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들 잘 이해시켜서 구원하려고가 아니라 니들 이해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로 가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테니까 가서 그들을 계도하여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나를 믿게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눈과 귀를 막으라 그러실까요? 이사야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기 또 씨가 나오죠. 제라, 씨, 후손 이거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인용된 그 씨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우시아 왕의 사촌이었던 이사야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이사야는 여러분 왕족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지 않으면 않았으면 왕족으로 잘 먹고 잘 살 뻔했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자마자 완전히 그때부터 고생, 행복 끝 고생 시작이었어요. 3년 동안 뻘거벗고 돌아다니면서 모든 인류가 처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야 했고 그냥 남들이 수염을 뽑고 등짝을 때리고 하는 그 수모를 다 겪어야 했어요. 왕족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 하나로요. 근데 그 이사야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위해 내 백성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놓고는 그 눈과 귀를 가려라 그래요. 아니 가릴 거 그냥 당신이 가리시지 뭘 사람까지 보내서 가리세요. 가려라 막아라 그래요. 눈을 열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눈과 귀가 점점 막혀요. 이건 아니구나로 점점 막혀요.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네가 가서 전해봐라. 그들이 눈과 귀를 열고 너에게 돌아오는지 한번 봐라. 네가 말하면 말할수록 그들의 눈과 귀는 점점 막혔다라는 걸 네가 알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아라. 바로 그 임무를 예수님이 맡아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는 거죠.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야 옛날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 지금 내가 그걸 재현하고 있는 거야. 그걸 이사야에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해다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은요 구약을 알지 못하면 절대 풀 수 없고 구약 또한 신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절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신약으로 결론되지 않는 구약은 저주의 말씀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죽이는 말씀이라고. 항상 예수로 결론나지 않는 성경은 저주예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질문을 갖고 자주 읽으셔야 돼요. TV는 그렇게 열심히들 보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밤새 막 12편씩 보는 사람 봤어요, 저는. LA는 그거 비디오로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TV는 이렇게, 야, 일주일에 한 편씩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는 그냥 12개를 한 번에 빌려서 그날 밤에 다 줘줘. 아줌마들이요. 그리고 다음날 와가지고 눈 뻘개갖고, 사극 보고 와서 장로님이 막 그냥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그냥 사극을 보고 왔고, 하나님을 막 전하? 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자. 자. 그러니까, 이사야 역시 예수님의 지금 모형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막혔던 눈과 귀가 뜨이는 날이 오고 황폐해졌던 성읍이 회복이 되는 날이 온다라는 그 희망찬 약속이 함께 주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13절을 보면요. 거룩한 씨가 오실 때에 그래요. 그죠? 거룩한 씨가 오실 때에 성읍이 회복이 되고 막혔던 백성들의 눈과 귀가 뚫린다 그래요. 그 거룩한 씨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 이제 예수, 그 거룩한 씨가 오셨는데 그 거룩한 씨의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 거룩한 씨가 오실 때까지만 그들의 눈과 귀가 막힌다 그랬는데 거룩한 씨가 오셨는데 그들이 그 거룩한 씨를 못 알아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유효적 부르심, 그 효과적 부르심이라 그러죠. 청한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해서 그 택함을 받은 자가 유효적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많이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뭐 간디도 부르시고 러셀도 부르시죠. 그들에게 성경을 줬잖아요. 읽고 와봐 했는데 그들이 읽고 쓴 책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였단 말이에요. 읽었는데 청했는데 안 오잖아요. 택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들에게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택함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유효적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눈과 귀가 열려 예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라 그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열두 사도가 그 교회의 모형으로 구약에서는 열두 지파, 신약에서는 열두 사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열두 지파, 열두 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을 모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아무리 큰 무리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 성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유대교의 서술이 퍼렀던 그 시대에 예수를 쫓겠다고 큰 무리가 모였어요. 이거 생명 건 거예요. 유대교의 서술이 퍼를 때예요. 요즘도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지금도 폭탄으로 테러를 한대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유대교가 그 세상을 지배했던 그때는 어땠겠어요? 목숨 걸고 큰, 목숨 걸고 큰 무리가 모였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큰 무리가 모였는데 그 무리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자기의 인기와 평판과 만족을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어떤 보상을 위해서 인간은 자기 목숨 버릴 수 있다니까요. 유다 같은 사람 보세요. 가족 버렸어요. 직업 버렸어요. 자기 미래의 희망 다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 그렇게 희생했는데 결국 그가 원했던 건 뭐예요? 유다는 돈을 좋아하던 자라. 세상의 힘으로. 그게 세상의 힘이 아니면 형이 상학적인 어떤 그런 만족으로라도 나에게 보상이 올 것이다 라고 그 보상을 기대하고 희생한 거예요. 그놈은 마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큰 무리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희생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 예수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공이 이 비유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 배경으로 큰 무리가 모였다가 배경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큰 무리가 모였다. 근데 그 중에 열두 사도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만 선택받은 교회만 알아듣더라.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에 의해 그들만 알아듣더라. 여러분이 지금 이 어려운 설교를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열심히 적으면서 듣고 있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이 홍콩에 오셔서 몇십 년 사시면서 전문직에 종사하시면서 이렇게 사실 정도면 각자의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세상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이 복음이라는 걸 한번 냉철히 판단해보자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조상도 아니고 저 팔레스타인에 그 요즘은 뭐 예수님 성화에 막 파란 눈에 금발에 이렇게 그려놨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이스라엘 중동 분이에요. 오사마 빈라덴 같이 생긴 거예요. 그냥 이쁘게 그려놓은 거지 요즘은. 아니 그런 오사마 빈라덴 같은 그런 양반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보기 싫어서 눈을 돌렸대요 사람들이. 여기에 적어도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 보기 싫어서 너무 못생겨서 사람들이 아이고 야유 눈 버린다 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랬다니까요. 그런 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홍콩에서 믿고 있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어떻게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성령에 의해 눈과 귀가 열린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이 중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죠. 어떻게 다 진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큰 무리가 모여있는 가운데서 그 비유를 이야기하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들 중에 대부분은 눈, 귀 막힌 사람이야. 내가 지금 그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에 이사야서 6장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에 의해 씨에 의해 눈과 귀가 열려 밭이 갈아엎어져서 거기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고들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내 어머니냐 다음에 그 비유가 붙어있는 거고 거기에 이사야서 6장의 이야기가 끼어 붙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재밌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수학적인 머리가 있는 분들은 그런 논리로 성경을 풀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도덕책, 윤리책으로만 보니까 하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하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졸린 거야. 근데 예수라는 바늘을 갖고 하나하나 꿰어가다 보면요.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 면도칼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제가 하루에 한 12시간, 길게는 16시간 성경만 보거든요. 새벽 3시 반에 나가서 잘 때까지 저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점심도 저 그냥 혼자 사무실에서 도시락 먹어요. 집사람이 싸주는 고구마, 계란, 뭐 6.25 때도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만 싸줘요. 그건 먹고 우리 장로님들 저랑 식사해봐서 알지만 5분 만에 다 먹어요. 그리고 화장실 한두 번 일어나는 시간 이외에 그리고 특별한 신방이 없으면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데요. 아직 10분의 1도 몰라요. 10분의 1이 뭐예요? 근데요. 그렇게 보고 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으면 1500년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가 각자의 시대를 그리고 각자의 인격을 갖고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끼어 맞춰져 있는가?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직분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목사님들이 가르치면은 빠지지 말고 와서 들으셔야 돼요. 정말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원고 한 편을, 설교 한 편을 원고를 탈고를 하려면요. 진액이 다 빠져요.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창동 선생이 창작은 천형이다 그랬죠. 창작도 천형인데요. 인간들의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그가 설교 한 편을 갖다가 원고를 완료할 때까지 얼마나 진액이 빠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해 놨는데 뭐 앞에 한 몇 명 앉아 있고 그것도 와서 막 자 다 밤에 그냥 밤새도록 비디오 보고 와갖고 자고 뭐 꾸벅꾸벅 하다가 그냥 미안하니까 또 뒤로 넘어 여러분 뒤로 넘어가면요 눈동자가 흰자위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설교하다가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앉아는 척하면서 자꾸 넘어가면요 그게 더 무서워요. 차라리 고개 숙이고 자신있게 주무세요. 그거 창피하면은 그 전날 잘 준비를 해서 오시던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열성이 붙으면 교회가 정말 뜨거워져요.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약속이 된 그, 아니 영원전부터 약속이 된 그 거룩한 씨가 은혜로 침공을 해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가시떨기와 돌짝밭은요, 항상 저주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광야의 상태를 가리키는 소품들이었거든요. 제가 몇 군데만 맛보기로 찾아드릴게요.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이 타락을 하자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데 그 저주의 산물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이게 가시떨기예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은 이후로 세상이 내어놓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가시떨기와 엉겅퀴예요. 근데 그걸 얻어내겠다고 온 인류가 지금 일로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모든 소산, 과학, 문명, 번영, 재화 이게 다 가시덤불이고 엉겅퀴예요. 이 세상은, 역사는 하나님의 저주의 산물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야망, 죄 때문에 자꾸 왜곡이 돼요. 변질이 돼요. 음악, 미술 아름답죠. 하늘의 아름다움이 모형으로 내려오는 건데 그게 자꾸 인간의 욕심을, 욕심이 거기에 보태지니까 이게 더럽고 추악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뭐 인터넷, 과학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의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병 낫는 거랑 병원에 가서 병 낫는 거랑 어떤 게 믿음이 좋은 것 같으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병원에 안 가고 기도원에 가서 병 나면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착각드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더럽게 싸고 있는 것을 다 제해버려, 해체해버리세요. 그게 체질이 불에 녹는다라는 뜻이에요. 다 없어진다 뜻이 아니라 왜곡되고 변질된 것을 싹 벗겨내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순수한 그 하나님의 것들만 남는 세계. 그래서 요즘은 종말론이 이 완전히 소멸론에서 갱신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비슷한 문화와 문명을 갖고 있는 그곳에서,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니까 비조물이 같이 존재하는 곳에는 문명이 있어요. 문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우리가 누릴 게 있고 즐길 게 있고 일이 있어요. 물론 목사는 없겠죠. 의사도 없을 거고 장의사도 없을 거예요. 그런 건 좀 피해 주세요. 나중에 천국 가서 저 보면 조금 도와주세요. 거기서 저는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이 있어요. 천국은 날개 옷 입고 팔 한쪽 올리고 300년, 다리 한쪽 올리고 500년 이런 데 아니에요. 근두운 타고 돌아다니면서 홀홀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왜? 문화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곳에 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전부 보람 있는 일이 되고 나를 희생하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나를 비워 다 남을 섬기려고 하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선 모두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전부 왕관 쓰고 있으면 백성은 누구야? 그런 말이 아니라 나 이외의 모든 존재가 예수님까지도 전부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 왕이란 뜻이에요. 거기가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주일날 와서 밥하고 그러면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더운데. 근데도 교인들이 와서 맛있게 먹어주면 그 막 보람되고 그러죠. 그런 거 조금씩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그런 게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예, 그런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 이 죄로 말미암아 이게 왜곡이 되어 변질이 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마치 그 거지 동량에 불과한 이 세상 금과 은이 인생 최고의 목표인 줄 알고 동량 그릇만 바라보고 있던 그 사도행전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처럼 그 동장 동량 통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 미문의 이야기가 미문이라는 게 아름다울 미자거든요. 아름다운 문, 나는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다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는 못 걷는 장애인이에요. 그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꼼짝없는 장애인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걸 배경으로 하고 앉아서 그 동량통을 바라보며 은과 금, 동량에 불과한 은과 금이 언제 채워지나를 바라보며 있는 게 바로 세상 모든 인간들의 상태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동량통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에게 날 봐 그래요. 안 봅니다. 그랬더니 어딜 봐? 날 봐! 거지가 이렇게 봤겠죠? 왔으면 돈이나 주고 가. 그런 표정으로 봤을 거예요. 그가 원하는 건 그거였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 너한테 줄게.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예요. 일어나 걸어서 어디로 가라는 거야? 미문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Come out, my people, 나와라. 거기가 진짜 아름다운 곳이 아니야. 나와. 그리고는 동량통 집어 던지고 하나님께 뛰는 거예요. 거기에서 찬양이 터졌다고 그럽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가시와 엉겅퀴만 토해 내놓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그 동량통만 보고 있는 불구자들, 장애인들, 그들이 바로 인류인 거예요. 인류의 현실인 거예요. 성경이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어려운 말로 진려와 형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7장 23절 보세요.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의 가치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자, 가시떨기와 황량한 돌로 가득 찬 바로 이 상태. 이게 인간의 저주받은 모습인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예레미야 4장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권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백성의 모형으로 등장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이 모두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어떤 씨를 파종해도 절대 열매 못 맺는다 해요. 너희는 전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돌짝밭은 어딨냐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8장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여기에서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누구예요? 네?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예수죠. 그러면 갑자기 이제 혼란이 오죠. 아니 돌짝밭에 묻혀있는 돌이 예수란 말이야? 근데 예수가 열매를 못 맺게 해? 자, 그 이야기와 하나님의 씨가 떨어졌을 때,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뭘 하러 간다 그랬어요? 눈과 귀를 막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자,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끌어당겨지는지가 또 이제 궁금해져야 되는 거죠. 재밌죠, 여러분?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저는 지금 비몽사몽이에요. 지금 며칠을 잠을 못 자갖고 예? 그럼에도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멍한 표정으로 계시면 안 되죠. 반응을 좀 해주세요. 아니면 아니다. 예? 이렇게 우리 교회랑 똑같아요. 어떻게 자,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가시덤불과 돌들로 인해서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죄인들의 마음밭은 생명나무 실과를 지키는 두루 도우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인해서 생명나무로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저주받은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누구였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가 계시죠. 근데 바울이 그 생명나무가 누구라 그래요? 예수라 그래요, 바울이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예수에 의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지들이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을 규정하여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겠다고 한 게 이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이 선악과 사건은 예수에 의해 생명나무에 의해 먹혀지고 그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생명, 선악과를 먹었어요, 인간이. 그때 생명나무는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는 절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상태에서는, 자기 부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인간은 생명나무 못 먹는다. 예수 못 믿는다. 그게 바로 생명나무를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으로 막았다라는 뜻이에요. 선악과 먹은 자들은 절대 생명나무에 접근 못해요. 왜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 난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어요. There's no exit. 나갈 길이 없어요. 저는 예수만 믿을 거예요. 그들이 생명나무 먹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의 됨됨이를 의지하는 자들은 예수만을 왜 믿어야 돼? 나도 거기다 좀 보탤게. 이러면은 선악 생명나무를 못 먹는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나무가 갇혀있단 그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막혀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생명나무 실과를 숨기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막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나 예수님이나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이야기. 자, 그 생명나무 실과 그 지성소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지성소죠. 성전의 구조 안에 맨 지성소.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휘장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보세요. 생명이 부어지는 곳을 막고 있는 휘장에 그룹이 새겨져 있는데 그 휘장을 넘어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도 정결례식을 정확히 행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항상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서 발에다가 밧줄을 묶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누군가가 그 제사장을 끌고 나와야 되는데 그도 들어가면 죽으니까 밖에서 밧줄로 끌어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거기는 엄격하게 금지가 된 곳이에요. 그룹과 천사로 막혀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이 언제 찢어졌죠? 이 땅에 씨로 오신, 후손으로 오신 예수에 의해 그게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가시떨기와 돌짝밭에 의해 지금 이스라엘이 열매를 못 맺게 했다 그랬는데 그 생명나무를 못 보게 가리던 게 누구? 예수. 그러니까 가시떨기와 돌짝은 누구였어요? 예수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씨에 의해 자신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해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전부 눈과 귀가 막혀서 다 죽어야 되는데 가시떨기 돌짝밭으로 길가밭으로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파괴가 돼요. 그 예수의 공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심겨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눈과 귀만. 그래서 누군가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술에 취해갖고 이렇게 들어왔다가도 한마디 듣더니 이게 예수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넘어지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심해갖고. 근데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셨거든요. 근데 하도 잠이 안 오니까 CPA 하시던 분인데 잠이 안 오니까 술을 한 잔씩 드시고 잠을 자버릇한 게 나중에는 한 병이 되고 이게 그냥 중독이 되셔갖고 결국 그 술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는 하도 이게 안 되니까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뭐 직장에서 쫓겨나 교회 오시는 거예요. 2시간을 걸어서 새벽에 오세요. 아무도 안 데려다 주니까 뭐질 있네 나고 막 이러니까 누가 데려다 주겠어요. 집에서도 안 데려다 줘요. 2시간 걸어서 와서 맨 앞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나가세요. 그 다음날 또 걸어서 오세요. 주일날 오셔. 수요일날 오셔. 근데도 그 중독이 끊어지지 않아서 어떨 때는 술을 한잔 하고 들어오세요. 사람들이 싹 그 주위에서 도망가요. 제가 한번 막 야단쳤죠. 당신들은 중독된 거 없냐.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중독의 본질은 다 똑같은 거다. 그게 꼭 술과 마약과 도박이었을 때만 죄냐? 우리는 전부 나라는 존재의 유익을 위해 무언가에 다 중독되어 있어. 일에 중독되어 있어. 자식에 중독되어 있어. 커피에 중독되어 있어. 모두 중독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걸 너희 인간들의 본질은 이거다라는 걸 조금 보여주는 게 그러한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그분들 무슨 대단한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냥 고개를 놓고 싹 다 도망가. 결국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저렇게 술만 먹더니 결국 그냥 저렇게 죽는다고. 근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주일 예배 마치고 사람들이 코 막고 가는데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 같은 것도 사랑하신다 그러네요. 설교 말씀을 듣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저 같은 것도 사랑하신다 그러네요. 이제 진짜 복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누가 그분을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찾아오셔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하니 도대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면목이 없어서. 여러분,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까지 술, 담배 끊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꼭 그거 안 하면은 무슨 대단한 영성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근데 알코올 좀 들어간 몸뚱이하고 알코올 좀 안 들어간 몸뚱이하고 뭐 이렇게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런 거 몇 개를 우리의 선악 구조로 판단해 놓고 그냥 이런 거 안 하면은 착한 사람, 훌륭한 신앙인, 이런 거 하면은 못된 사람, 게으른 신앙인. 저희 교회에 연세 80 되신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소주를 좋아하세요. 근데 연세가 80쯤 되시면 뭐 드실 때 하루에 뭐 한 반병쯤 드시겠죠. 우리 집사람한테 어느 날 오시더니 사모님 소주가 새로 산이라는 소주가 나왔대는데 그게 그렇게 맛이 좋다는데 내가 이 LA에서 몇십 년 장로 생활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요. 사모님 가서 그거 한 병 사다 주세요. 사모는 괜찮아요? 그리고는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습니다. 나이가 80이고 예수 믿은 지 50년 넘었는데 여전히 이런 것도 못 끊고 있어요. 근데 훌륭한 신앙인이시거든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장로님 들키지 마세요. 뭐 아니 그분이 무슨 두주불사가 될 정도로 무슨 취해서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겠어요. 댁에서 사모님하고 그냥 둘이 그렇게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가끔 앉아서 오뎅에 소주 한잔 하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나쁜 일입니까? 예수님도 가끔 한잔 하셨는데. 그렇다고 또 오늘 집에 가서 봐라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너도 가서 술상 차려와 이러지 마세요. 꼭 그런 악당들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나는 그 사랑을 점점 깊이 이해할수록 그런 것들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요걸 내가 끊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말 거야. 요게 죄란 말입니다. 요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유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몇 가지 해놓고 정작 할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화목하는 일을 하지도 않고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문제인 거예요. 이 개혁주의의 문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도달과 획득이 불가능한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씨에 의해서 뒤집어 엎어지는 거지 너희들 쪽에서 뭔가를 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란다. 이거 이해하면 내가 하는 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도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문자층에서만 성경을 보니까 자꾸 돌짝밭에 그 돌을 깨엎어야 되는데 그 돌이 뭘까? 그래서 막 추측해갖고 그래 그걸 깨자. 가시덤불이 뭘까? 아 그거? 아 그거 없애버리자. 뽑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과 시도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노력과 시도는 항상 자기 의로 쌓이게 돼 있어요. 내 자랑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돼 있어요. 그건요.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난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어느 틈에 나를 기특하게 여긴다니까요. 절대 그거는 안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는 그 자기의는 독입니다. 독. 그게 성도, 그 그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독일 뿐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요시예요. 요시. 요시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더니 이 돌짝과 가시덤불이 해결이 되고 열매가 맺히는 거야. 30배, 60배, 100배. 요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육적 어머니, 그 육적 형제들을 씨뿌리는 자의 비유 앞에서 아주 확 부정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조건과 자격을 단호하게 아주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혈통이나 업적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훌륭한 인품이나 도덕적 성취, 학식, 깨달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손톱만큼도 기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작은 에피소드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의 현실을 사도 바울이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동시에 인용을 해서 이렇게 로마서에서 설명해 주는데,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라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더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의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죠. 하나님이 씨 남겨두지 않으면 그 씨에 의해 남은 자가 생길 수 없고 나머지는 전부 돌짝밭, 가시떨밭, 떨기밭으로 다 죽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 죽게 된다. 로마서 9장 30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안 믿는 자는 그 심겨진 돌에 의해 열매 못 맺는 가짜로 폭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게 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님이라는 씨가 들어와서 그 돌 자체를 찢어 말겼다라는 걸 믿게 되는 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파괴되어 내가 건짐을 받았구나. 그 예수님의 파괴에 의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 거구나.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가 30배, 60배 맺혀지는 거구나. 요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인간의 자존심을 완전히 묵사발 내버리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은혜만으로 살아야 되냐? 야, 하나님처럼 된 존재가 왜 은혜만 의지해야 돼?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길. 자, 요 비유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설해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한번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족족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지나요? 떨어져 나갈 때가 훨씬 더 많죠. 내일 집세 내야 되는데, 아, 모레 우리 아이 학비 줘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튕겨 나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들어도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서, 지난주에 무슨 설교 들었지? 뭐 이럴 때가 한 95% 이상이 다 그런다 그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지? 이런다 그러는데 설교자들이 참 비애를 느낄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 안에 길가밭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받는다 그래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쁜 적 있으시죠? 야, 그러니까 난 진짜인가 봐. 그러지 마세요.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돌짝밭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리의 유혹. 야, 요거 한방 투자해 놓으면은 요거 대단한 수익이 있을 텐데 해갖고 그동안 모은 거 홀랑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것 때문에 야, 나 교회 안 갈랜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존재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지금 내삶 속에서, 구원을 했으면 그걸 싹 없애주시지, 그걸 왜 그대로 두시고 그 안에 씨를 심어 놓는 방식으로 우리의 그이 신앙의 여정을 끌고 가시냐고요. 우리가 어떤 지경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그 실수를, 실패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예, 아주 기특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목매다시면 안 돼요. 살아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래,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셔서 죽이셨구나. 내가 이렇게 쉽게 고쳐질 수 있는 존재면 예수님이 한 3천년, 4천년 살아계시면서 계속 가르치셨겠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쳤는데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제자훈련 했는데 인간들은 다 도망갔다니까요. 제자훈련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뚫고 들어온 그 자가 예수에 의해 제자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몇 명이 하나님에 의해 딱 끌려 올라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들 중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지금 안 믿어서 그렇지, 그걸 믿는 이들에게 그 천국이 지금 나에게 확고히 보장이 되어 있다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천국이 진짜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시종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문 열어라! 나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문 열어! 사망을 야단치는 거예요. 사망을 조롱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가 왔다는 사람을 막 부러워하죠. 아니, 도르가나 나사로 같은 사람이요. 도르가는 굉장히 훌륭한 초대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예수님의 친구. 그러면 이들이 지금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 품에서 내 새끼들 왔어? 잘 왔어. 하나님 버선발로 나와서 지금 눈물 닦아주고 있는 중인데, 계시록에서 그러잖아요. 니들이 흘린 눈물 내가 닦아준다. 근데 이 왼수들이 뭐 흘린 눈물이 있어요. 닦아주지. 예수 믿고 전부 잘 되는 것만 추구하다가 왔으니까 뭐 흘린 눈물이 있어야지. 지가 원하는 일 안 돼서 운 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운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울었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닦아주고 있는데 아래서 기도하고 있어. 다시 몇 달만 살려보내주세요. 초대교회가 기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로우아에게 말씀하셨겠죠. 얘야, 초대교회 교인들이 저렇게 너를 우매불망 또 보고 싶어 하는구나. 가서 한 15년만 더 살다가 와라. 그랬을 때 도르가가 그 천국과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 기쁘게 내려왔을까요? 입이 한 대빨은 나왔을 거예요. 그죠? 골이 나갔고. 어떻게 내가 거길 갔는데 니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바람에 내가 여길 또 내려왔다. 어? 이 지옥 같은 데를 내가 또 내려왔다. 이 왼수들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펄시콜라인지 펩시콜라인지 그런 인간이 돌아다니면서 천국을 봤다고 그러고 막 얘기하고 다니니까 전 세계가 초청을 해서 간증 집회를 하고 책이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최고 큰 교회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고. 그렇게 가기 싫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별로 사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일을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그이가 있는 곳에 가고 싶죠. 저는 다행히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농담 아니에요. 왜 웃으려고 그러세요? 떠올려 보세요. 내일이면 이제 그를 볼 수 있는 날이 왔어요. 뭐 손자, 손녀, 아들, 딸 다 괜찮아요. 남편, 아내. 내일이면 볼 수 있는데 오늘 내 여권이 취소가 돼서 못 가.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손자, 손녀 보려고 선물을 몇 달 전부터 준비했고 비행기표 그거 사느라고 진짜 먹을 거, 입을 거 안 먹고 안 입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가기 전날 이 비자가 취소가 돼서 못 간대. 그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비행기 문 잡고 안 놔요. 그 사람은요. 나 데려가라고. 내가 어떻게 그날을 기다려왔는데 내 사랑하는 그 손자 지금 안 보면 내가 언제 또 본다고. 근데 그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요만큼 더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천국 안 가고 싶은 겁니다. 교회라는 사람들이 천국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병나는 법만 배웠지 복받는 방법만 배웠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은혜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던 마음을 하나하나 해체당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여러분 삶 속에 뚫고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제 땅에 떨어져 심기는 밀알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맺는다. 그 밀이 떨어져 죽는다라는 말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하나님 이외에 내 마음을 주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뺏기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왜? 인간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힘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모으고 모으고 쌓아서 그걸 전부 나라는 존재의 울타리 안으로 쫙 끌어들여요. 그래서 가족도 나고 아내도 남편도 나고 재산도 나예요. 자식도 나고요. 그래서 이 나가 끊어지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망하면 자살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게 내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명예가 사라지면 자살해요? 그게 내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한계를 갖고 있는 어떤 것들에게 마음을 주고 내 생명으로 끌어당기면 그게 사라지는 순간 내가 같이 죽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예수라는 분께 가 있을 때 그 예수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영원히 살아요. 인간은요, 예수 이외에 다른 것에 다 마음을 두고 사는데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지옥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나하나 끊어내시면서 예수에게로 마음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거든요. 내가 이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서 딴 데가 있으면 예수님이 이걸 꺾어서 예수께로 향하게 한단 말입니다. 제 관역을 찾도록. 그때 내가 내 생명으로 갖고 있는 게 끊어져 나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부터 먼저 죽여가세요.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이럴 거면 예수 안 믿었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조금씩 포기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안 될 땐 하나님 내 새끼 반드시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강제로 끊어내는 날이 있어요. 그때 아픕니다. 한때 이 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선풍기 아줌마 있잖아요. 얼굴에다 공업용 유지, 콩기름 이런 거 넣어갖고 얼굴이 이만해져갖고 선풍기만 해져갖고 선풍기 아줌마죠. 저 그분 수술하는 거 인터넷에서 이렇게 나온 거 봤거든요. 근데요, 공업용 유지, 이 콩기름 같은 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살이 됐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그것만 꺼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엉기형 설기 붙어갖고 다 살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생살을 같이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환난을 당할지도 모르나? 아니요. 환난을 당하나? 왜? 내가 네가 마음 두고 있는 거 하나하나 끊어갈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 주러 온 줄 알아? 검을 주러 왔다. 그래놓고 부모, 자식, 시어머니, 며느리 그거 다 끊어버린다 그러죠. 뭐예요? 인간들은 그 관계, 가족 관계까지도 내 힘으로, 나로 끌어당겨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조금 남들 앞에서 자랑스럽지 못하면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식 새끼가 내가 원하는 만큼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내가 부끄러워서 두들겨 패서라도 내가 원하는 그 대학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과외를 막 10개씩 시켜서라도. 왜? 그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조건 좋고 배경 좋고 이런 배우자들을 찾는 거죠. 왜? 나를 네가 내 위상을 높여줘야 되니까. 너는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 이게 오늘날 힘의 원리 속의 결혼관이잖아요. 그게 또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도 전부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이 나의 위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무슨 성격 차이다 뭐다 이런 걸로 핑계를 대갖고 나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끊어내러 오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검으로 오셨다고요. 검이 뭐야? 메스로 오셔서 그거 끊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배우자기도 하면은 앞에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면은 야, 이게 슈퍼맨이냐 뭐냐. 아주 빌 게이츠 아들한테 찾아가라 지금 그냥. 그리고는 그걸로 3년, 4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들어주신다면서. 뭐 키는 얼마나. 그럼 외모는 다 배용준이고요. 직업은 전부 의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게 왜 네 힘이 아닌지를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에 의해서 이미 부서지고 지금 이미 가시떨기가 뽑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땅에 심겨지는 그리고 썩어지는 그런 밀알의 삶이 드러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너무 편하면 안 돼요. 너무 편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세상과 현실이 너무 좋아집니다.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사랑하기 힘든데 내 몸 피곤하면 자식 새끼 와서 찡찡대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 사람들이 우리가요.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까 우리가. 내일 아침에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내가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그건 나 사랑하는 거야. 내 체면에 너 떡칠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거. 응? 자식 새끼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그냥 밥 먹을 때는 기도하고 예, 밥 먹을 때 항상 기도해야지. 야, 가정예배는 매일매일 드려야 돼. 8시까지 꼭 들어와. 언제 하나님이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그건 전통이에요. 그건요, 장로들의 전통. 그래서 우리 애들 앞에서도 가끔 기도 안 하고 밥 먹거든요. 우리 애들이 가끔 그러죠. 아버님! 우리 애들 저한테 아버님이라고 해서 할아버지한테 말을 배워갖고 아버님!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냐고. 제가 그러죠. 너는 밥 먹을 때마다 진짜 그렇게 감사하냐? 애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하려면은 좀 진지하게 하든가. 그 3초, 5초 달랑 그렇게 형식적으로 할 거면은 하지 마. 그리고 진짜 감사할 때 밥 식을 때까지 해. 그냥 무슨 뭐 의전 예식 치르는 것처럼. 왜 그것도 꼭 목사가 기도해야 돼요? 언제, 어디 성경 어디에 그게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아이들하고는 형식적인 무슨 뭐 신앙생활이다 뭐다 이런 거 한다고 하면서 그래 요 안에서 그냥 뭐 마약이나 뭐 도박이나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냥 건전하게만 잘 커줘 이러고 결국 교육은 어떻게 시키냐면 나가서 넌 반드시 이겨야 돼. 너 지면 죽어. 왜? 내가 쪽팔리거든요. 너 지면 죽어. 이겨. 네 뒤는 내가 다 밀어줄게. 이겨. 무조건 이겨. 어느 날 애가 맞고 들어왔어. 야 이 새끼야.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뭐야?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아니 길거리에 깔린 짱돌은 다 어디다 쓰니? 그러죠? 이기라는 거야. 무조건 이기라는 거야. 아닙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종교생활 그런 걸로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아이들이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요. 그리고 진짜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그 삶 짱돌로 찍으면 맞아줘. 안 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짱돌로 한번 찍었는데 왜 저는 10번 찍고 싶죠? 아, 그리고 지금 가서 3번 찍고 왔는데요? 이걸로 아파하며 기도하라. 그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위장해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안 속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거 잘 가르쳐주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앞으로 깜짝 놀라시네요. 할 말이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시간이 많으니까 내일 또 놀래서 또 다들 안 오실지도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만 마치고 뭐 하여튼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나중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정말 활개치고 춤을 출 수 있는지 여러분 꼭 배우시고 가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